네, 오늘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52주, 그러니까 1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평가사님께서는 이런 전세값 움직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실수요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수요가 전세를 살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수급 상황이 일정 부분 단기에 있어서는 조금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일부 올라가는 현상 벌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컸던 시기를 거쳤잖아요.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입장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게 사회 문제화돼서 정책 자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이 위기를 넘겼던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가에 있어서 하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서 수요하시는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 과거보다는 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세가가 최고가 대비해서 85%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고가를 찍었었던 그 시점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어떤 그 지역의 전세가 수준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전세가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전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시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기적으로 그 지역의 물량이 부족한 시점, 이런 시기엔 당연히 이제 전세가 부족하다 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지적인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느껴지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로 수도권 북부 쪽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가 기존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조정이 됐음에도 그 전세가 방매되어 있는 상태로 꽤나 오랜 기간 유지되는 형태,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이제 매매로 참여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기존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들조차도 전세 사기 문제라 든가 역전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온 수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값 상승의 요인을 전세 사기와 매매 수요의 감소, 뭐 이제 큰 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여기에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전세를 수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자금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사실은 전세 시장이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가격 수준을 보여왔던 게 현상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도 좀 하향 조정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정책자금을 풀면서 기본 뭐 1%대의 저리 대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 5조 원 정도가 지금 풀린 시장인데 그중에 1조 원이 넘게 다 전세 자금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럼 1%의 금리를 감당한다는 거는 기존에 그냥 월세로 감당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군요.
사실은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신고가가 찍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거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전세난이에요. 네. 이 얘기는 전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어떤 국지적으로 개별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연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든 끌었을 수 있는 소재거든요. 장마철에 소나기처럼 수급이 조금 몰리는 경우에는 좀 전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전부 다 뭐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 올라간다 이런 데 많이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전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매매가의 어떤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가면 매매가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와 지금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과거에는 이 전세 자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산,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목돈의 개념이었다면 현재의 전세가는 그 목돈 플러스 대출을 활용해 에서 형성된 전세가이거든요. 그럼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 이 전세금을 채울 때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추가적인 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처럼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로 수요가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0년과 22년 전세가 급등기와 비교를 하곤 하는데 상승폭이 지난 1년 동안 5% 수준밖에 안 돼서 그때 같은 그런 뭐 전세 대란이다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난이라는 얘기가 한참 나왔던 시기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시점, 그 시점에 이제 전세 난 하면서 뭐 신문 기사에서 많이 나왔던 게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전셋집을 준다라든가 뭐 줄서기 하는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사람들의 불안을 많이 자극하는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2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물량이 이제 잠기고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살고 있는 70에서 80%는 계약갱신을 통해서 그냥 수요로 넘어오지 않고 새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수요로 넘어오지 않고 있는 그냥 안정적인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일부가 이제 전세를 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장의 물량이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만큼 새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올라간 수준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횡행을 했거든요. 그럼 새로 어떤 주택 시장에 진입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전세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높은 전세가를 끼고 나머지 차액만큼을 네. 부담해서 매매로 하지 않으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맞닥뜨려지면서 전세가 이제 그 당시에 구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는지 생각을 해보면 역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과다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사람들이 실제 이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풀리고 또 새로운 공급 물량들이 들어와주고 시장에 많은 전세의 공급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받아놨던 돈만큼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또는 그 이전에 올라간 전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더 많은 공급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전세가 기존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또 매매가에 기대서 전세값이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또 이거에 맞춰서 전세가가 또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만큼 과거에 폭등했던 시기도 굉장히 짧았고 또 그 시기에 해당됐던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일부 한 20% 정도 그 신규로 진입했던 사람들한테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전세난이라는 게 강조가 됐고 이거에 이제 불안했던 분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많이 또 돌아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면서 전세가가 조정된 상황,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동안 올라간 상승률이 기껏해야 5%, 계약갱신이나 전월세 상한으로 해도 5% 정도는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수준만큼만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뭐 계속 전세가 다시 또 전세난이 대란이 온다든가 이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뭐 2, 3년 전만 해도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분양됐던 물량들이 이제는 실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많이 도래하고 있고 25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또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살아주는 수요도 있겠지만 지금 뭐 그 거주 의무를 폐지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집에 대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된다면 전세난 그렇게 우려하는 전세난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도 보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내려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강동 쪽에 특히나 입주 물량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 입주 물량 외에도 이전부터 2, 3년 전에도 계속해서 입주와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에 새로 신규 수요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 인구 구조상이라든가 아니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선 어떤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감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수요해 줄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또 이 인접지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뭐 강동 지역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열세했던 지역들, 뭐 하남이라든가 위례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사시는 분들은 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또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 지역에 타격을 주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입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요. 그래서 올 여름 되면 전세값을 더 한꺼번에 올려받으려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뭐 전세값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을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 입장 이 얘기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어디선가 조달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전세는 철저히 실수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녹록치 않은 거죠. 일정 특정 지역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 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그 감내 능력에 따라서 일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보다는 새로운 집들 그리고 조금 과거의 조건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은 집들 전세는 실수요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선호하는 집들이 많이 공급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급된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내놓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구축보다 신축의 가격이 전세가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또 서울의 전세값 얘기를 할 때 같은 서울이라도 구축이나 비역세권은 아직도 매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집이 워낙 공급이 많은 시장이고 주택 보급률도 뭐 100% 넘어가고 지금 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대부분이 집을 유지하는 형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전세를 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누군가 그 집에 대금을 메꿔줘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속 어떤 순차적으로 더 좋은 집 또 조건이 맞는 집은 먼저 채워질 거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빌 수밖에 절대적인 수치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전세도 사실은 좀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세금에 대한 반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키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은 높은 전세가 원하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전세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 뭐 그래서 반전세 형태로 매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세 대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있는데 정리를 해주시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공급이 수년간 많이 이루어졌고 그 공급에 있어서 실제 실수요의 입장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는 시장이고 또 거래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라도 분양을 받으라고 하면서 어떤 시장을 넘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공급 물량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세 대출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기에도 과거보다는 좋지 않은 조건 특정 계층은 어떤 저리를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인 금리가 높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수요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어떤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돌아섰던 이미 시장에서 빠져버린 수요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수요적인 감소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장을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세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기존의 수요에서 이제 그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집값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세값이 52주 연속 올랐다면 집값은 8주 연속 올랐다라고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요즘 서울 집값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던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과거에 이제 호가가 급격하게 낮아졌던 시장에서 일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 가격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시장에서 이제 방매되는 가격 수준을 고려해서 그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굉장히 과거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가격이 빠진 지역들 경우에는 어떤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요들이 있었고 그런 수요들이 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현상을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서울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고 또 경매나 공매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 네. 즉 어떻게 보면 호가는 가격이 좀 그러니까 거래가 좀 살아났다고 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 기사를 봐도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지 않고 매물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매물을 일단 내놓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다 해서 이제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닿아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조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호가가 좀 올라간 지역들은 그나마 이제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는 지역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부 수요 뭐 이사철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특례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거래가 좀 있었던 지역들은 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고 또 과거 고점 대비해서 좀 가격이 많이 조정됐다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갭 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제 거래가 뭐 한 2, 3년 동안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거래가 되고 나니까 이제 호가를 올리는 현상 그럼 또 그런 상황이 조금 유지되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강북, 도봉, 노원, 노도강 이 세 군데에는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노도강 지역이 그나마 조금 이제 거래가 많이 1, 4분기에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 노원구 지역이었잖아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어떤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었고 가격 조정의 폭도 뭐 40에서 50%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와줬는데 사실 그런 수요가 일부 계층이 들어가 줬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니즈나 어떤 그거에 맞는 건 아니었다 보니까 네. 거기 더 이상 이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기존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고점, 그러니까 두 배 높은 가격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당 안 되는 사람들, 결국 방매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환가를 하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노원구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노후 아파트 비중이 8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실거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선호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수요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대구 얘기는 저희가 자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자료를 보니까 부울경 쪽도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고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지방에서 실제로 수요할 수 있는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부동산 화랑을 타고 공급이 많았던 시장이고 또 그런 쪽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물량도 계속 이루어지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분양이 과거 분양이 됐던 것들조차도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결국에는 할인을 해서라도 이제 털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이제 할인해서 분양이 되고 또 일반적인 기존의 집들이나 분양받은 것도 이제 마이너스 P가 아닌 이상에는 거래하기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은. 근데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한시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시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이 더 급하게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미분양이 실제 통계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지방에서 특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됐다고 하면 그 단지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시장에서 이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높은 게 아니야? 아니면은 정말 내가 나중에 어떤 이익을 보기 어려운 물건을 내가 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자체를 밝히는 건 굉장히 꺼려해요. 미분양은 자기가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통계 물량 자체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80%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80%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미분양이 뭐 90%다 이러면 아무도 사지 않는 가격에 네. 나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물건이 안 팔리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미분양 통계는 기본적으로 축소돼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럼 미분양도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미분양이 해소가 되려면 이 분양을 받았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존의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의 가격이라든가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눈으로 이제 느껴져야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또 이제 분양 물건을 받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본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PF 문제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는데 활용되는 대출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슈가 좀 덜하기는 한데 이제 다시 이제 들여 보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 집단대 형태로 많이 대출을 받아놓은 뭐 시중은행에서 170조 정도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출에 대한 감당 문제라든가 연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대출 부분에서도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고 싶어도 이 분양에 대해서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2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였었고 그 시기에 어떤 정책적인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래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자금을 풀고 대출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관없으니 시장이 많이 들어와져라 규제를 다 완화해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년적인 수준의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금융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올해 뭐 상반기면 금리가 내릴 것이다. 또 이제 지금 또 생각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면 금리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잠깐 뭐 반등을 했다. 또 어떤 일부 수요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로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여유 있고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값 전망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